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도다 하는 그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성령님의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다루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또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그 세계의 중요한 뉴스 세 가지를 이제 보니까 그 한 60명이 버스를 타고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그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그 고압선이 그 버스로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한 60명이 거기에서 죽었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으신 대로 타이완에서 떠난 그 중화 여객기가 되나요? 그 중국 여객기가 그 홍콩으로 가다가 그 멀지 않은 길인데 한 시간 반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중간에서 그 747 그 전보 여객기가 바다로 떨어져가지고 한 225명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모잠비크에서는 기차 사고가 나가지고 한 200명이 그 기차 사고로 죽었다 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고로 삽시간에 60명이 225명이 200명이 그 생명을 잃었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멀리서 일어난 일이고 인도에서 모잠비크에서 또는 인도 그 타이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시지 않는 한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인도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처럼 또는 타이완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처럼 모잠비크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모양은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한 번은 떠날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재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중국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에 한 800만 명인가 8천만 명인지 거기는 하도 이 단위가 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재를 입었다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수재를 당한다든지 천재지변을 당한다고 할 때 그것은 먼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 모든 그러한 재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천재지변이나 이 죽음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보호함을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죽음이나 우리에게 사고가 있을 것을 다 기대하기에 우리가 보험을 삽니다. 보험은 이러한 재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위안을 받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그 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주는 것, 그거 지혜롭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러한 보험이 약속하는 돈만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만 가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어떠한 그 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요즘에 복권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권을 당첨되고 돈을 받고 나서 그 전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 그 생활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하는 것을 연구 조사한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권을 당첨돼 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 하는 그러한 증거는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전에는 어떠한 친구가 찾아오면은 그 친구를 반갑게 맞아서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에게 이제 친절하게 할 때에는 그 다음에는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필요해가지고 또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친절을 한 척을 보여주는고,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친구인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찾아왔는가,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친한 친구들이 더 이상 그 친하게 그 순진한 그러한 그 친절함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친척들을 볼 때에 전에는 만나면 즐겁고 기뻤지만 이 사람 또 나한테 뭐가 필요해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도움을 요구하려고 또 나를 찾아왔을까. 먼저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돈의 관리가 힘이 돼가지고 절친한 친구들과 또는 사랑해야 될 그 이웃들과의 그 자기 친척들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또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일생 동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걸로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끝없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그 재정적인 파산을 그 파탄을 가져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적지 않다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신기하고 새로운 연구는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재물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돈에 대한 약속 이상의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건에 꼭 필요한 약속들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약속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된 고요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 말씀은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걸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에 약속하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한 그 말씀은 가장 큰 약속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큰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혜택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약속의 내용을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안전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죽음과 사고와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다, 노예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순결한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하는 즐거움의 생활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는 그 후에 생명에 관한 모든 것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바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바른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7,600가지 이상의 그 약속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많은 약속들, 그것이 따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성도님들의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성경 옆에 보니까 그 T자, 를 써놓고 그 아래다가는 또 P자를 써놓고 또 어떤 구절에다가는 P자를 대문자로 크게 써놓고 한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에게 여기에 T자, P자를 이렇게 써놓은 구절들은 뭐요? 그것은 T라고 쓴 것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트라이 해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한번 붙잡고 이 약속을 내 걸로 한번 삼아보았다는 것이 이 T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그럼 P자는 뭐요? 그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퍼폼, 이루어지셨다. 시험에 한번 해보았고, 이 약속을 믿어보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이루어주신 것이다. 그것을 자기 성경에다가 기록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크게 대문자로 P자라고 써놓은 구절들은 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그 약속 중에 약속들.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들이다 하는 그러한 어떠한 여성분인데 그 성경에 그 쓰여진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약속들, 7천여 가지의 약속들, 이러한 약속들은 한 가지의 약속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약속 중에 가장 중심되는, 성경에 중심되는 약속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생각하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하여 그것을 나에게 주실까 안 주실까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일어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약속을 감싸고 있는 약속, 약속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약속,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가장 큰 것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큰 것을 줄 수 있다면 적은 것은 더군다나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더 큰 약속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위에의 다른 모든 약속도 어찌 주지 아니하실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중심이고 모든 약속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를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다고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원어로 가서 보면은 그 번역이 잘 되긴 했지만은 그 원래 뜻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 찬송의 원래의 가사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오직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들이 어디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의 그 힘에, 죄가 묶어놓는 그 힘의 강력함을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 가운데서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그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감옥에 들어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분을 위하여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의 문이 쉽게 열리질 않습니다. 그 죄의 값을 갚기 전에는 그 사회에 그 법에 빚진 것을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놓여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법은 어느 정도의 값을 치르고 나면은 감옥 생활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해결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법에 어긋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희생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가 오늘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약속은 그 죄의 용서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3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서 그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5천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또 그 외에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던 그러한 신기한 능력, 바다가 바람 가운데 요동하고 그들이 빠져 죽어간다고 할 때에 바다를 명하시고 바람을 명하시는 그러한 신기한 능력을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약속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저 공연한, 그저 공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 경험 가운데 나온 경험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과 그의 신기한 그 능력을 그가 보았을 때에 자기들이 애쓰며 수고하였지만 얻지 못한 그러한 고기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였을 때에 얻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일생을 자기의 삶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오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그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이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이미 그 삶을 많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많은 삶 가운데서 죽음을 여러 번 넘고 많은 고통과 고난을 건너가며 실패하기도 하고 슬픔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삶을 지나오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으니 믿음 가운데 살아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약속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약속의 내용을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은 이러한 보배로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도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도다. 그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동업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떠한 사람과 같이 하기를 원할 때에 그를 동업자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같이 그것을 이익을 같이 나누고 그 일을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동업자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왔다. 신의 성품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누는 자가 되었다고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니켄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보아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러한 동업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야말로 원래 하나님의 일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사람과 사람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금 우리가 나왔던 하나님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자가 된다든지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자가 된다든지 하나님과 같이 무소부재한 그러한 분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처음에는 갓난 아이가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이 이 아이가 언제 어른이 될까 싶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들이 점점 자라가고 그들이 언젠가는 자라서 그 부모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에 그 새로운 생명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점점 더 이루어져 가면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우리가 영광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보배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기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닮아가게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사시고 증거하신 증거가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를 닮아간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떠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배고픔이 떠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픔을 당하여 보셨습니다. 피곤함이 떠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곤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지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가 세상을 떠나시며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신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맡으신 일을 다 이루시게 하는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며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이상 우리에게 더 귀한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약속의 근원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약속, 약속의 근원은 무엇인가?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미 여러분에게 그 과자를 빼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는가? 원래 그 헬라 말의 용법에 볼 때에 그 한 존재를 나타내 그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을 때에 그 한나를 갖다가 그 두 분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고 싶을 때에 그 앞에다가 관사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데 따라 가지고 그것이 하나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 본질적으로 다른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의미를 원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약속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독특한 그러한 설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다시금 이곳에서 말한 것밖에는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서 보면 도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은 곧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그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잘못 그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 저 사람은 상당히 점잖고 집안에서도 아주 얌전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 보고 야 너희 아버지 어떠냐 하면은 아주 형편없어요 하고 아마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에는 좀 괜찮아 보였던 사람도 가까이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좀 여러 가지로 없었으면 좋았다 싶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당신네들이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 선생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와 함께 생활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냄새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그를 알면은 알수록 결과적으로 그들이 고백한 것은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신이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어떠한 독재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약속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주실 때 이미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볼 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거기에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광과 덕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의 신기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그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신적인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기의 영광과 그것은 그의 신기한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 또한 그 신기한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인이 와서 자기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가 믿고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라고 번역된 말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덕으로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에 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실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약속의 효과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약속의 효과는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효과가 따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는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항상 움직이는 분입니다. 항상 활동하신 분입니다. 결코 주무시거나 결코 망각하거나 결코 죽음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활동이 있습니다. 영원한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곧 이루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창세기에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곧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능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효과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즐겨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숨쉽니다. 활동합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이루어짐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따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효과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새 생명은 자라날 것을 이미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별반 뭐 다를 게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별로 나아지는 거 없는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전에 즐기던 것들을 더 이상 즐겨할 수 없는 그러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전에 따라가던 길을 그저 생각 없이 따라갈 수 없게 하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점점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서 오랜 생활을 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내가 고백할 때에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돼야 될 그러한 완전한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자리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 가운데 생활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사람은 더 이상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주시는 그 효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 그 삶 가운데 구원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이 삶에서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가다가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성화의 과정을 다 거쳐나가고 그 다음에는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그 효과를 우리가 약속 가운데서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약속은 누가 가질 수가 있는가? 약속의 수혜자들은 누구인가? 약속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 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이러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그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재미있는 용어입니다.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한 세 번밖에는 그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원래 용어를 보면은 이것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그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것을 돌려받았다 하는 그러한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에 뽑혀가지고 그것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달려 계실 때에 그의 통으로 짠 그 옷을 누가 가지겠느냐 서로 다투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거기에서 제비 뽑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읽는 그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받는다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뽑힌 사람들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내가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러한 사람들, 그것을 가졌을 때에 거기에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어떠한 죄가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나오지만은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과 관계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한 차이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믿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아 이것은 내가 남보다 더 깨달음이 있고 더 지혜로워서 내가 믿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졌을 때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디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듣기는 듣지만은 나는 이거 듣기를 원치 않는다.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이러한 비참함에서 나의 삶의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내가 노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약속은 그를 믿고 그에게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은혜와 평강을 내가 다 삶 가운데서 내가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참으로 신기한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러한 보배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더러움에서 돌아서서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축복된 자리에서 너희도 이러한 삶을 알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보배로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죽음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고와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놀라운 말씀 우리의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이 우둔해 보이고 그것이 참으로 우매한 말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돌아서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돌아보아 주시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를 붙잡고 그에게서 오는 구원과 그에게서 오는 거룩한 삶과 그에게서 오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